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일곱 가지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이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특별히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이 나사로와 연관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븐 사인, 일곱 가지 이 표적을 기술할 때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길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끝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짧은데 오늘은 44절에 걸쳐서 기적을 베푸실 때 길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그 움직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은 구원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는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일곱 가지, 일곱 번째 이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앞에 있는 여섯 개와의 상관성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2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일곱 가지의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적이 나와요. 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즉 예수님의 신성,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요. 일곱 가지 표적을 다루게 되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20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21장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 사건은 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일곱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 우리 방송실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잘 정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2장부터 오늘 11장까지 말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게 보시면 예, 혼인잔치부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이 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거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시간도 넘어서고 생명이 떡이 되시며 또 자연도 다스리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일곱 번째 사인 이 표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제 걷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기록된 그 여섯 가지 이 표적들은 결국 앞에서도 계속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슬쩍슬쩍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2장 12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표적을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광이 뭐고 표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여섯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때 영광은 독사라는 개념인데요. 영광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신성,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드러나니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무지몽매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신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이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섯 가지와 오늘 읽었던 일곱 번째 모든 이 표적들은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미 나사로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을 이미 요한복음 5장부터 쭉 설명을 하셨다가 이제 11장에 드디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보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좀 살피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38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기 전에 이제 와서 죽어간다고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식의 요청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유하시면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마중 나와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아픈 마음을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 그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고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 무덤이 굴이에요. 그래서 돌로 이제 막혀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죽은 시신을 이제 매장하는 데는 장례를 치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조 때부터 했던 관에 나무 관에다가 매장을 해서 넣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돌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이제 수위로 잘 감아서 향료도 뿌리고 해서 그 내부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패하겠죠. 부패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서 요거를 잘 수습해서 유골함에 넣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로 많이 진행해 왔는데 바로 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4일 정도가 지나니까 많은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 앞에 쓰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요. 이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예수님 본인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짜릿하고 은혜로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돌을 이렇게 굴려서 열어놨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똘똘똘 말려있는 이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영화나 만화를 보셔서 다 기억이 나실 듯한데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차 또 명하시는데 이 수족을 풀어서 걸어다니게 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 이 말씀은 이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냄새까지 완전히 부패해져 있는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은 절망, 좌절,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결국은 죽음의 종착역은 무덤이다, 끝이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종착역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잠시 육신이 이제 썩어질 인간적 측면에서의 무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우리 보통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인간 사회에서는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 영혼은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더 영화로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될 개념에서의 부활한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난 이런 개념으로 나사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결국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할 때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패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다라는 것은 무덤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준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인류의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둔 무덤은 돌로 막혀 있고 시신은 벌써 냄새가 나고 있는 이런 묘사들, 적나라한 무덤과 또 시신의 상태를 통해서 절망 말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특별히 부각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 좌절, 포기 말고는 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진짜 죽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천망절망스러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이런 존재가 바로 나사로와 같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게 되면 반응을 하지 않죠.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음식이나 기온, 또 심지어 질병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것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는 듣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반응이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있는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전진해 가고 있는데 별로 반응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이런 존재,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성도의 소리,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넌 종종 죽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은 자에게, 죄가 들어온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모든 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옥을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지인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시즌이잖아요. 선교지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막 직원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계를 잘 쌓아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지만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이미지 갖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그 목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는 일으켜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사로의 그 누이들은 또 유대 친구들은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며 울었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은 흘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데에는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죠?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또 그전에는 또 인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 나사로가 나오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배옷들을 다시 다 풀어서 잘 걸어다니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오라, 돌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돌을 좀 옮겨 주어라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온전한 걸음걸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풀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나사로를 사랑한 이유이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11장 4절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죄로 인해서 영적 방황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